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 자유에 대한 탄압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는 10일 세계 종교 자유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종교단체의 정부 등록을 위해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는 나라는 18%였으며 종교 등록을 종종 거부하는 나라의 비율도 27%에 달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일정 규모의 교인이나 성도를 갖춰야만 정부로부터 종교로 인정되는 나라도 전 세계 32%였습니다. 국무부는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들은 종교단체에 대한 권한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면서 특별히 소수 종교와 신흥 종교들에서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보고서는 파키스탄의 경우 신성 모독을 이유로 40명이 목숨을 잃고 아프리카 수단에선 지난해 11월 27명의 무슬림이 구금된 사실 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 ISIL과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은 전 세계에서 종교를 탄압하는 가장 지독한 단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 헌법이 종교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는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국무부는 1998년부터 매년 각 나라의 종교 실정 등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리비아 통합정부군이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ISIL의 리비아 거점인 시르테에서 ISIL 본부를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군 아프리카 사령부는 9일 리비아에서 8차례 공습을 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공습은 리비아 통합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미군은 모두 28차례의 공습을 통해 ISIL을 압박했습니다. ISIL과 지상전을 벌여온 리비아 통합정부군도 미군의 공습에 힘입어 전투에서 진전을 이뤄왔습니다. 리비아 관리들은 통합정부군이 전투에서 성과를 거둠에 따라 시르텐의 6,000명에 이르던 ISIL 반군 규모가 1,000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도서에서 지난달 항공기 격납고 시설을 건설한 것으로 보이는 위성사진들이 촬영됐습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남중국해 스플래틀리 군도 내에 전투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격납고로 추정되는 위성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사진들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지 한 달 뒤 공개된 것입니다. 중국은 당시 판결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등 분쟁 당사국들이 남중국해에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곳을 군사화하지 말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CSIS는 올해 초 군 수송기가 피어리 크로스 리프에 잠깐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국이 군 항공기를 이들 전초기지에 배치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도입을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NHK 방송은 10일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방위성은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을 기존 계획보다 앞서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2차 추경 예산에 관련 비용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3일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일본은 당시 발사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왔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탄도미사일 추적을 위한 X밴드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가 취임 뒤 처음으로 러시아의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통화에서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로 약속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은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두 정상이 항공보안에 관한 협력은 테러와 싸우는 노력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영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지난 2006년 영국에 망명 중이던 러시아 전직 정보요원의 독살 사건이 푸틴 대통령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는 영국 정부의 의혹이 제기된 뒤 경색됐습니다. 두 나라는 또 시리아 사태와 러시아의 크리미아 반도 병합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BOA 세계 뉴스 함재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한 나라의 화폐, 즉 돈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한 나라를 상징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달러, 중국의 위안화, 일본의 엔화처럼 각 나라는 고유의 화폐를 갖고 있죠. 이 돈을 잘 보면 그 나라의 역사와 위인, 또 사회상, 철학까지 엿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동전이나 지폐를 수집하거나 기념으로 간직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1792년에 제작된 1센트짜리 동전 두 개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동전을 처음 제조할 당시에 만들어져서 더욱 가치가 있는 이 동전이 경매에 붙여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에 50만 불씩 총 100만 불 정도에 경매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동전에는 영국으로 독립한 미국의 자주정신, 그리고 자유정신, 과학과 산업을 중시하는 당시의 정책이 담겨 있어서 더욱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2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동전이지만 자유와 희망이라는 미국의 가치와 철학은 여전히 동전과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타라 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3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조금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11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에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3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6도에서 33도, 신의주 24도에서 29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25에서 33도, 함흥 24도에서 32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22도에서 2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벤 E. 킹의 노래입니다. 내 곁에 있어줘 라는 뜻의 노래인데요. Stand by me 함께 감상해 보시죠.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is the only light we'll see. No, I won't be afraid. Oh, I won't be afraid.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So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the mountain should crumble to the sea. I won't cry, no, I won't shed a tear, just as long as you stand, stand by 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살펴보고요. 브라질에서 지우마 후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보고서가 채택됐다는 소식, 이어서 리우데자네이로 올림픽 진행 상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밀월 관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와 터키의 관계가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군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화요일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두 사람은 회담 직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의 교역 관계를 지난해 11월에 이전으로 되돌리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양국 정상의 발표에 따라서 두 나라는 막혔던 경제 교류를 다시 열게 됩니다. 양자 간의 무역 규모가 앞으로 최대 100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다소간 냉랭했던 두 나라의 관계가 다시 복원되는 게 약 9개월 만이군요.
맞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 시리아에서 작전 중이던 러시아 공군 소속 수호이 24 전투기를 이 터키군이 격추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직후 러시아는 터키 스트림 가스관 건설 계획 그리고 러시아 국영 원자력 공사가 주도하는 터키 남부 아쿠유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또 러시아 국민의 터키 단체 관광 일정도 모두 중지시키는 등 양국 간의 교역을 전면 중단했었습니다.
네. 자, 이 러시아와 터키가 경제 교류를 재개하는 것, 지금 두 나라가 각자 처한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잘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군요.
네, 러시아와 터키 두 나라 모두 지금 외부 세계와의 교역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형편입니다. 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의 영토인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강제 병합한 후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제재를 받아서 유럽으로 가는 석유 수출 경로가 막힌 상태인데요. 이번 정상회담 합의로 터키를 통해서 우회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터키 역시 자국 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아쿠유 발전소 건설 재개를 통해서 핵 발전 기술을 도입하고 또 동부 지역 전력 수입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경제 분야에서는 이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잘 맞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정치적 측면으로 보면 어떨까요?
네, 정치적 측면에서도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을 들어서 이 고립된 두 나라가 침묵을 도모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크림반도 강제 병합 후에 유럽연합 전반에 이 반러시아 구도가 형성된 데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옛 소련권이었던 동유럽 국가들에 잇따라 병력과 장비를 배치하면서 이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내편을 만들 필요가 있었고요. 터키 입장에서도 이 군사 반란 진압 후에 대대적인 숙청 작업으로 이 독재와 또 인권 탄압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서방 국가들과 불편한 상황인데요. 러시아를 우군으로 끌어들이면 이 국제사회에서 이 고립된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양국 사이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이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의 태도에 좀 차이가 있었다고요?
네, 주요 서방 매체들이 이날 러시아와 터키 정상회담에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느긋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터키 측이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관계 복원을 강조한 데 대해서 러시아는 단계적으로 경제 교류를 회복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국 정상의 공동 발표문에는 전면적인 관계 복원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 앞서 전해주신 대로 이 두 나라 사이의 경제 교류 재개 계획은 상세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비공개 처리된 대화 내용이 있다 이렇게 전해졌거든요.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네,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날 이 푸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시리아 내전 문제에 대해서도 이 장시간 대화를 나눈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부분이 공동 발표문이나 기자회견에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회견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이 두 정상은 시리아 문제는 별도의 회의를 열어서 따로 논의할 거라는 답변 외에는 언급을 피했는데요. 이날 정상회담에서 이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 두 정상 간의 의견차가 컸거나 아니면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서 논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걸로 서방 매체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러시아와 터키 간의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인 터키가 이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우려할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엘리자베스 트리도 미 국무부 대변인은 화요일 브리핑을 통해서 이 터키와 러시아 모두 주권국가로 두 나라는 다에시, 그러니까 ISIL의 아랍말인데요. 이 다에시 격퇴와 시리아 안정을 위한 노력에 공유하는 목표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로섬 게임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는데요. 두 나라가 결속을 하더라도 이 서방 진영이 손해를 보는 상황은 아닐 거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번에는 브라질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 보고서가 채택이 됐다고요?
네, 지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브라질 상원이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에 이 직무정지 상태로 탄핵 심판 중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마지막 절차로 상원 전체 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는데요. 이 표결은 올림픽 폐막 직후인 25일에서 26일 사이에 시작될 걸로 예상됩니다.
네. 자, 브라질 대통령이 왜 탄핵 위기에 놓이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브라질은 지금 올림픽을 치르고 있는 이 리우 주정부가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요. 호세프 대통령이 경제 적자를 숨기기 위해서 정부 회계 기록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정치권에서 탄핵을 발의했습니다. 이 탄핵 심판이 시작된 지난 5월 12일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요. 미셸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활동 중입니다.
네. 자, 이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이 최종 결정되면 이 대통령직은 누가 수행하게 되나요?
예, 상원 전체 회의 표결에서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에 직위에서 즉각적으로 물러나고요. 테메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다음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2018년까지 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펼쳐지고 있는 올림픽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대회 닷새째를 맞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오후 현재 금메달 10개, 은메달 8개, 동메달 9개, 총 27개의 메달을 수확한 미국이 종합순위 1위를 지키고 있고요. 금메달 8개의 메달 합계 17개인 중국이 2위입니다. 한국은 화요일 남자 펜싱에서 박상영 선수가 금메달 1개를 추가한 데 이어서 수요일 10일 사격에서 진종우 선수가 금메달 1개를 더 따내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7위로 껑충 올랐고요. 북한은 여자 역도에서 최효심 선수가 은메달을, 그리고 사격에서 김성국 선수가 동메달을 따내서 현재까지 은메달 2, 동메달 1로 종합순위 18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일정이 이어지면서 각국 간에 더욱더 열띤 메달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주요 경기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미국이 화요일 하루 동안 금메달 4개를 쓸어담았습니다. 특히 수영 황제 이 마이클 펠프스 선수가 200m 접영 그리고 개영 800m에서 금메달 2개를 수확하면서 개인 통산 21개째 올림픽 금메달을 기록했습니다. 네, 펠프스 선수가 남자 계영 800m 결승에서 이 미국 팀 마지막 선수로 나서서 우승을 확정짓는 순간 이 현장 중계 들으셨는데요. 미국은 여자 수영 자유형 200m에서도 KT 레드키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자 수영에서는 미국의 질주가 돋보였는데 반면 다이빙 종목에서는 중국 선수들의 활약이 뛰어났군요.
네, 중국은 원래 이 다이빙 강국인데요. 9일 열린 여자 싱크로나이즈드 다이빙 10m 플랫폼 경기에서 중국의 천러린 류후이샤조가 금메달을 걸었고요. 말레이시아와 캐나다 팀이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김국향, 김미래 선수가 출전한 이 북한 팀은 4위에 그쳐서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습니다.
네, 이 기계체조 종목도 경기가 있었죠?
예, 미국 팀이 여자 기계체조 단체전에서 이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하면서 이 도마, 이단 평행봉, 평균대, 마루운동 4개 종목 합계 184.897점을 얻어서 2위 러시아를 크게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올림픽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한국도 금메달을 추가했다고 하던데 한국 선수들의 활약 현황은 어떤지요?
예, 화요일 서양시 칼싸움인 펜싱에서 남자 에페 종목 결승전에 나선 한국의 박상영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건 데 이어서 수요일에는 진종호 선수가 50m 권총 결선에서 193.7점을 쏴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한때 이 탈락 위기까지 몰렸던 진 선수는 이날 짜릿한 역전극을 펼치면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는데요. 이로써 진종호 선수는 지난 2008년, 2012년 대회에 이어서 이번 리우올림픽 50m 권총에서 금메달을 따서 한국 최초로 올림픽 3연패라는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Gold medalist, an Olympic champion representing the Republic of Korea. Medalha de ouro e campeão olímpico representando a República da Coreia. Jin Jong-ho. 네, 진종호 선수가 금메달 수상하는 장면 이 올림픽 주간 방송사인 MBC 중계로 들으셨는데요. 진종호 선수는 또 세계 사격 역사상 올림픽 종목 3연패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예, 북한 김성국 선수도 이 남자 50m 권총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네, 자, 북한은 여자 역도에서 또 은메달을 따냈다고요?
예, 최효심 선수가 여자 63kg급에서 인상 105kg, 용상 143kg, 합계 248kg으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대회 둘째 날 남자 역도에서 엄윤철 선수가 거둔 은메달에 이어서 예, 북한 올림픽 대표단의 두 번째 메달인데요. 최유심 선수의 은메달 확정 순간을 전한 이 MBC 현장 중계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한편 역도 남자 69kg급 결승전에 진출했던 김명혁 선수는 용상에서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해서 결국 실격 처리됐고요. 탁구의 김송희 선수는 여자 단식 4강전에서 중국 선수에게 패해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저녁 일본 선수 후쿠아라 아이와 동메달을 놓고 격돌하게 됩니다.
네. 자, 올림픽 소식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발언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요. 볼티모어 경찰국의 인권 침해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미국 법무부 보고서 내용 살펴봅니다. 또 미 남부 텍사스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소두증에 걸린 아기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 거침없는 발언으로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어오곤 했는데요. 최근에는 경제정책으로 초점을 돌리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입니다만 트럼프 후보의 발언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화요일 미국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연설했는데요. 폭력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총기 소지의 권리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2조를 훼손할지 모른다고 하면서 한마디 덧붙인 게 문제가 됐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By the way, and if she gets to pick, if she gets to pick her judges, nothing you can do, folks.
네,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돼서 본인의 성향에 맞는 사람을 연방 대법관으로 뽑는다면 그때 가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트럼프 후보는 말했는데요. 하지만 수정헌법 2조 지지자들, 그러니까 총기 소지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면서 말을 흐린 겁니다.
네, 총기 소지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자, 무슨 의미로 한 말일까요?
네, 바로 그 의미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트럼프 후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후보가 폭력을 부추겼다고 주장하는데요. 클린턴 후보나 클린턴 후보가 지명한 판사를 암살하라, 해치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 트럼프 후보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중심으로 트럼프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네, 이 클린턴 후보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하군요.
네, 클린턴 선거대책본부의 로비 무크 본부장이 화요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한 말은 위험한 발언이라면서 미국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폭력을 부추겨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정말 그런 의미에서 한 발언일까?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네. 트럼프 후보는 어떤 주장입니까?
네, 전혀 그런 의도에서 한 발언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화요일 폭스뉴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폭력을 부추기려는 뜻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수정헌법 2조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인 운동을 의미했을 뿐이란 겁니다. 트럼프 후보 측 대변인도 성명을 내놨는데요. 총기 소지 권리 옹호자들이 똘똘 뭉쳐 있으며 이들이 정치적으로 큰 힘을 보여줄 수 있다는 뜻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언론이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다시 짚어보자면 공화당은 총기 소지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부분 총기 규제에 반대하고 있죠.
네.
반면에 민주당은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정당이죠.
네, 맞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지난달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수정헌법 2조를 폐지하거나 미국인들에게서 총기를 빼앗으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총기를 가져선 안 되는 사람의 손에 총기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이 상식적인 수준의 개혁을 원한다고 말했는데요. 총기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전미 총기협회 NRA의 힘이 막강하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전미 총기협회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고 있죠?
예, NRA는 총기 소지,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인데 회원도 많고 자금력도 대단합니다. 이 NRA가 화요일 트럼프 후보를 지원하고 나섰는데요. 수정 헌법 2조, 그러니까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라면서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와 같은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트럼프 후보가 농담하려고 한 건데 농담이 잘못 나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 화요일이죠. 9일 위스콘신주의 공화당 예비선거일이었는데 이 라이언 하원의장이 올해 재선에 도전을 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라이언 의장이 84%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며 승리했습니다. 뭐 사실 처음부터 라이언 의장이 손쉬운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이 지난주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아직 라이언 의장을 지지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발언을 하면서 뭐 이번 예비선거가 예상치 않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트럼프 후보는 라이언 의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5월 미국 연방 법무부가 볼티모어 경찰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그 결과가 이제 나왔군요.
네, 연방 법무부 보고서는 볼티모어 경찰이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를 상습적으로 침해했고 경찰과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신뢰가 깨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볼티모어 경찰이 무단수색과 체포 등 헌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고 공권력을 남용했으며 특히 가난한 아프리카계 흑인들을 불필요하게 세워서 검문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또 볼티모어 경관대 가운데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게 앞이나 공터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무단 침입으로 간주하고 검문한다는 겁니다.
네. 이 볼티모어 시와 경찰 당국은 이번 법무부 보고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요?
네, 스테파니 롤링 블레이크 볼티모어 시장은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이 법무부의 권고대로 즉각 개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롤링 블레이크 시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The findings are challenging to hear. But let me be clear. I never sugarcoat our problems.
네, 롤링 블레이크 시장은 법무부 보고서 내용이 뼈아프지만 문제를 적당히 둘러대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니타 굽타 법무부 민권 담당 부차관보는 인종차별적인 경찰 관행을 가져온 그동안의 정책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볼티모어 경찰국이 법무부와 협의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여기서 연방 법무부가 조사에 들어가게 된 그 계기를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지난해 4월에 발생한 흑인 청년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프레디 그레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척수를 다쳤고 이로 인해서 결국 사망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고요. 볼티모어 주민들의 항의 시위가 폭동으로까지 번졌었습니다. 자, 그러자 볼티모어 시 당국이 연방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했는데요. 이 법무부 민권국은 전 현직 볼티모어 시 관계자들과 경찰국장,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면담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 경관 6명이 기소가 됐었는데 유죄가 인정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죠.
네, 한 명은 배심원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재판이 무효가 됐고요. 두 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선 검찰이 기소를 취하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지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사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지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소두증에 걸린 아기가 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텍사스 보건당국이 화요일 임신 중 중미 국가 엘살바도르를 방문했던 여성이 낳은 아이가 출산 후에 곧바로 사망했는데 이 아기가 지카 바이러스에 의한 소두증에 걸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산부는 지난 5일 지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아기는 몇 주 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이 산모가 엘살바도르를 방문했다고 하니까요. 이 텍사스에서 모기에 물려서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아닌가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텍사스 보건당국은 텍사스주에서 모기에 의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한 건도 보고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미국 본토에서 두 번째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망자가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 유타주에서 한 노인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졌는데요. 이 환자는 지카 바이러스 외에도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환자 역시 지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지역을 방문했다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방문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처음으로 모기에 의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이 미 남부 플로리다주에서는 환자가 더 늘었다고요?
예, 이 릭스콜 플로리다 주지사가 화요일 모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카 환자 4명이 새로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환자들은 모두 마이애미시에서 나왔는데요. 이로써 플로리다주에서 모기에 물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주민이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계속 출현하자 스콧 주지사는 미 연방의회에 플로리다주에서 지카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긴급자금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의회 행동을 촉구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화요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를 찾아서 선거 요새를 했는데요. 지카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의회 공화당 지도자들에게 특별회의를 소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We also need to get more resources and treat this as the public health challenge that it is.
네, 지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하고 또 이번 사태를 공중보건에 대한 도전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연방의회는 지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채 여름 휴회에 들어갔는데요. 오는 9월에야 다시 모일 예정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Temptation의 노래입니다. My Girl, 내 여자친구, 내 애인이란 뜻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의 시간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첫 여성 도지사가 선출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열린 일본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 최대 우익단체인 일본회의 소속의 여성 정치인 고이케 유리코 후보가 당선된 건데요. 오늘은 고이케 신임 도쿄 도지사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소개합니다.
고고대 女性初の新都知事でございます。
일본 도지사 선거가 있었던 지난달 31일 밤, 출구 조사 결과 고이케 유리코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고이케 후보는 선거운동 본부에서 당선 소감을 밝혔는데요.
そしてまた都民の皆様方の生活がより良くなるように、女性も男性も子供も。
도쿄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남녀노소 장애인 할 것 없이 모두를 빛낼 수 있는 도쿄가 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고이케 당선인은 이로써 일본의 수도 역할을 하는 인구 1,300만 명의 거대 도시 도쿄를 이끌 첫 번째 여성 책임자가 됐습니다.
방송 진행자에서 정치인으로 고이케 유리코 신임 도쿄 도지사.
1952년 일본 효고현 아시아시에서 태어난 고이케 도지사는 1971년 간세이 가쿠인 대학 사회학부를 중퇴하고 가족과 함께 이집트로 옮겨갔습니다. 고이케 도지사의 아버지는 해외 무역업을 하면서 정치에도 뜻을 품었던 사업가였는데요. 고이케 도지사에게 늘 일본이 산유국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집트로 간 고이케 도지사는 아랍어를 배웠고 1976년에 카이로 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아랍어 통역과 아랍어 강사로 일했던 고이케 도지사는 20대 후반부터 일본 TV의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 등 10여 년간 방송 진행자로 활동했는데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의장이었던 야세르 아라파트나 리비아의 독재자 무하마르 카다피 등과의 단독 인터뷰를 성공시키며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고이케 도지사의 정치 경력.
방송인으로서 얼굴을 날린 고이케 도지사는 1992년 일본 의회의 참의원 선거에 당선돼 정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미혼인 고이케 도지사는 이후 중의원을 거치며 8선 의원의 중견 정치인으로 성장했지요. 고이케 도지사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에서 환경성 장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고이케 도지사는 당시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실내의 에어컨의 냉방 설정 온도를 올리는 대신 가벼운 복장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했는데요. 보통 6월에서 9월까지 일본의 직장인 남성들이 넥타이도 하지 않고 양복 재킷도 입지 않은 채 가벼운 모습으로 일하는 모습은 바로 이 고이케 환경상 시절에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아베 신조 내각에선 방위상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방위상으로 일본의 국방정책을 총괄했었지요. 고이케 도지사는 최근까지 아베 총리와 같은 일본 집권 자민당 소속이었지만 2012년 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아닌 이시바 시게루 당시 자민당 간사장을 지지하면서 아베 총리와 관계가 멀어졌고 결국 이번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도 자민당의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본인이 오랫동안 활동해온 극우단체 일본회의의 지원을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우익 집단의 활발한 선거운동에 힘입어 당선됐는데요. 일본 정계에서는 고이케 도지사를 최초의 여성 총리감으로 보고 있을 정도로 보수 정치권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영향력 있는 여성 정치인입니다.
고이케 도지사의 정치적 성향.
고이케 신임 도지사는 극우 성향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핵무장을 선택하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군국주의 복귀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기도 했고 대표적인 반한국인 단체인 제트회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지요. 또 중의원과 방위상으로 재직할 당시에 여러 번 한국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 독도와 관련해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제국주의 일본이 한반도를 강점했을 당시 종군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일이 없다는 입장을 지금까지도 굽히지 않고 있지요. 지난 2007년엔 미국 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일본 총리실 차원의 저지 활동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일본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리 천장을 깨뜨린 여성.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도쿄도의 수장에 오른 고이케 신임 도지사를 두고 유리 천장을 깨뜨린 정치인이라는 수식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성공을 가로막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차별의 벽을 깨뜨렸다는 건데요. 최근 전 세계는 이렇게 유리 천장을 깨뜨린 여성들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로마에 이어 이제 일본의 도쿄까지 강대국의 수도 수장 자리에 여성들이 오르고 있고 또 영국은 테레사 메이 총리가 26년 만에 영국의 여성 총리에 올랐지요. 또 미국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돼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데요. 도쿄 도민들에게 깨끗한 정치에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고이케 도지사가 여성 수장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고이케 유리코 신임 도쿄 도지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ar in mind입니다. 사람들에게 명심하라는 말 가운데 아마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Please bear that in mind. Bear in mind. That's today's expression that I'll be teaching you.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bear in mind. Bear in mind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Is there anything I should know about planning my vacation in the summer?
Well, you should bear in mind that kids are out of school. Plus, it's the peak of family road trips. So make arrangements in advance.
Thanks for the heads up.
Samantha는 노아에게 Is there anything I should know about planning my vacation in the summer? 이번 여름 휴가 계획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니? 라고 물어보네요. 이제 곧 여름 휴가, vacation in the summer이 다가오나 봐요. 그러자 노아는 Well, you should bear in mind. 이건 꼭 명심해. That kids are out of school. 여름방학이라 학생들이 쏟아져 나올 거야. Plus, it's the peak of family road trips. 그리고 가족들끼리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가장 많이 하는 기간이지. 라고 하면서 So, make arrangements in advance. 일찍 계획해놔 라고 조언하네요. 그러자 사만타는 Thanks for the heads up. 꼭 명심할게. 충고해줘서 고마워 라고 대답하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s there anything I should know about planning my vacation in the summer?
Well, you should bear in mind that kids are out of school. Plus, it's the peak of family road trips, so make arrangements in advance.
Thanks for the heads up!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ar in mind. Bear, B-E-A-R, bear in mind. Mind, M-I-N-D. Bear in mind입니다. Bear in mind는 마음속에 간직해도 명심해 라고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Bear은 동물 곰을 뜻하기도 하지만 참다, 견디다 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bear in mind라고 하면 무언가를 명심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For example, you can give some advice to your friend. 친구에게 advice, 조언이나 충고를 해줄 수 있죠? If you want to say that that advice should be remembered and not forgotten, 그때 그 충고를 잊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을 때, you must bear in mind what I said. 내 충고를 꼭 기억해야 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표현으로 keep in mind가 있는데요.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Here's the first one. Keep in mind that time is money. 시간이 돈이라는 걸 명심해. 다시 말해, 시간이 돈만큼 값지다 하는 걸 명심해.
Here's a second example sentence. I will keep in mind what you told me the other day. To think big.
크게 생각하라는 당신의 말씀을 명심할게요. 네, 오늘의 영어 표현 bear in mind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s there anything I should know about planning my vacation in the summer?
Well, you should bear in mind that kids are out of school. Plus, it's the peak of family road trips, so make arrangements in advance.
Thanks for the heads up!
오늘의 영어 표현, bear in mind. 마음속에 간직해두다, 명심하다. Bear in mind.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한다는 내용의 노래죠.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6년 전인 2010년 11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인도를 방문해 당시 총리였던 만모한 싱 총리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났습니다. 사흘간의 방문 기간 중에 양국 관리들은 일련의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 중에는 국제적인 식량 문제에 대응해 농업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 삼각협력 연수 프로그램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아시아의 식량 문제를 보다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연수는 아프리카의 케냐와 라이베리아, 말라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이어 아프리카 전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시험적으로 실시한 이 연수 계획은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219명의 고위 관리가 7개의 연수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고국에 돌아가 식량 문제를 풀기 위해 이 연수에서 배운 혁신적인 생각과 방안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 7월 말 미국의 국가개발처의 주도로 인도의 농업부가 참가한 가운데 이 프로그램의 2단계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미래를 먹이자 협력 연수 프로그램 인도 삼각 연수로 명명된 이 계획에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17개 나라 1,500명에게 선진적인 농업 연수를 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계획에는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보츠와나, 콩고민주공화국, 가나, 케냐, 라이베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르완다, 수단, 탄자니아, 그리고 우간다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2단계 계획에는 인도에서 32개 강좌, 그리고 각국에서 12개 강좌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인도의 전문가들은 이번 연수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가르칠 것입니다. 리처드 버마 인도 주재 미국 대사는 이 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 혁신적인 방안을 공유해 각국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 생산성을 높이고 또 판매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처드 버마 미국 대사는 이렇게 농업 기술을 개선하고 또 각국과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궁극적으로 세계적인 식량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